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읽고요. 1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란 일상에서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관점보다는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 참된 공동체 이제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참된 공동체란 어떤 측면을 갖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드리는 말씀도 뭐 참된 공동체의 시리즈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네 번에 걸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성도됨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표지,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회개에 관해서 또 네 번째는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네 번이라 그러지만 또 이게 또 몇 번이 갈지 또 사실은 저도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른 동물들과 뭐 한두 가지 다른 게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품위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거나 또는 선하거나 또는 위대한 것 그것을 보면 경탄할 줄 아는 감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경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경의를 느끼고 또 감동하고 그래서 그 대단한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한 가지 또 탁월한 인간의 측면은 뭐냐면 그런 것을 발견하면 함께 나누고 싶어져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굉장히 훌륭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 본능을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것 넘어서 정말 부유한 것들, 정말 아름답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찾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 나누고 싶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위대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스타 플레이어들, 뭐 운동선수나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뭐 차범근 선수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왜 그렇게 그분이 축구하는 걸 보기를 원했냐면 너무 멋지거든요. 막 해프라인 막 저쪽 우리 쪽에서부터 막 치고 들어가 가지고 막 60m, 70m 드리블해서 막 탁 골 넣는 거 보면 우와 하고 막 경탄하고 막 너 그거 봤냐 그러고 그리고 또 보여주면 또 재방송 많잖아요. 그죠? 재방송하면 재방송 찾아서 또 보고 해도 안 질리는. 정말 그 경의를 느끼니까 어린 마음에 감동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불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존경하는 어른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인을 알게 되었을 때 뭐 그죠? 여러 위인들 많죠. 뭐 링컨이라든지 뭐 우리 뭐 여러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많은데 그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어냈을까? 경이롭게 여기죠. 이것을 우리 영어로 하면 emo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의 지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IQ만 얘기하죠. 이게 지능 지수를 말할 때 IQ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EQ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그 위대한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IQ보다는 EQ에 훨씬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IQ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생존 본능 속에서 IQ는 개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EQ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EQ가 개발이 안 되면은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또 생각도 들 수 있고 만나면 또 마찰이 일어나고 뭐 항상 갈등 속에서 내가 차라리 안 만나지 안 만나면 외로워서 또 만나야지 또 만나면 또 마찰이 일어나서 또 안 만나지 계속 그거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EQ 감성의 위대한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이런 내재된 선한 감성이 표현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교적인 용어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의 길인지 오늘 그것을 조금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아름답고 또 자연스럽고 축복의 일인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좀 살펴야 할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죠.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게 되는 때가 이렇게 열림이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분들이 어떠한 성품의 분들인지 또 그분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소개받기도 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기도 하면서 정말 그분들과 이렇게 만남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또 정말 완벽한 그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또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하신 그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초청받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딱 느껴지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계를 통해서 최고의 진과 선과 미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고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놀람은 그야말로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놀람이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고 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의를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선미, 이것이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울릴 때 우리는 놀람과 경의와 감탄과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 표현하는 길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놀랄만한 건 많습니다. 뭐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멋지게 생긴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또 멋있어 보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와 놀랍다, 아름답구나, 그죠? 그건 놀라죠.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주의? 인간이 얼마나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 놨는지 정말 이제는 뭐 끝도 없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주의를 보면 또 경이롭죠. 또 인간이란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정말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해서 우리가 제한된 그런 그 범주 안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다고 해서 그 포텐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어냅니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뭐 외모지상주의나 또는 뭐 과학주의나 또는 인본주의의 그런 물결 속에서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눈이 딱 트이면 아, 바로 우리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시작을 알 수가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진리이고 옳은 길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그 표현과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지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의 고백과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겠다는 표현과 행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오셔서 입으로 찬양하시고 또 기도에 아멘 하시고 또 헌물을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갈망 속에 지금 모두가 다 행위로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에서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첫 번째가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사실 그냥 의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냥 행사에 참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경배의 대상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이미 감동받았기 때문에 경이로움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고 한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내게 내 삶 안에 담고 또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뭐 하나님만 유익이 되라고 그렇게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드리면은 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유업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읽으신 계시록은 이제 전체를 보시면 22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일 오래 산 첫 번째 제자가 아니라 제일 오래 산 제자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에 이제 그 끌려가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였죠. 아마도 주님을 부르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의 육신적인 상황은 만신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움직이시면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주시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교회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가 4장과 5장에 이제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사도 요한이 봤더니 천상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4장로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장로 더하기 12장로, 이 12는 이제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제자, 또 그 지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쭉 펼쳐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으신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높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기도, 최고의 고백, 최고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고 나니까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바로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에서의 예배가 그토록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는 미래에 있을 예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고 천상의 교회가 바로 우리 지상의 교회의 모델이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만나야 한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보면 시대마다, 문화마다, 또 예배자들의 환경과 조건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서가 절대적인 예배 순서이고 이 예배 순서와 형태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그러한 예배라고 믿지 않으시죠?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하나님께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약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주셔야만 그것이 예배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그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예배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배자들에게는 정말 내면의 진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 예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같은 지금 예배자의 관계에 바로미터가 되는 것, 룰러, 그러니까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와서 뭐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뭐 맞습니다. 뭐 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 설교가 뭐 한 시간이라면 나머지 50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10분을 자는 그런 자세로 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내 자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굉장히 불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아닐 때는 주무셔도 된다고요. 네. 잠깐 쉬시고 그러셔도 할 수 없죠. 뭐.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두고라는 자가 그냥 창문 난간에 앉아 있었어요. 왜 난간에 앉아 있었을까요? 하도 잠이 오니까 내가 여기에 앉으면은 그래도 혹시 위기감 속에 내가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데 깜빡 졸아가지고 밖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죠. 그러니까 잠깐 졸다가 떨어지셔도 안 죽으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영적이란 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영적이란 말은? 지금 저랑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라는 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 줄 알고 나를 얼마나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또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주시고 싶고 하는 그런 주님과 나는 또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본인 나름대로의 이해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셨던 적은 있는데 지금 잊어버리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후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모두 다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truth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 안에서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시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뭐 여기 계시던 말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고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또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어느 대학교의 이제 교훈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말에는 또 여러 층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추어지지 않고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진실과 또는 정직과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불변 이런 측면에서의 또 해석도 있는데 성경에서 진리라 또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좀 잘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것을 잘 설명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바쳐도 그것만 붙들 수 있으면 전혀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의 보람과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진리에 최고 선의 의미가 있어요. 최고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선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내가 붙들면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껄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그것에 투신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투신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인간은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하다라는 것은 아 나는 잘 쉬고 있다 자유하다 이거 아니고요. 아 나는 뭐든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난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멈추고 이거 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선택에 그거 지금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붙들고자 할 때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혼신을 다해서 나를 쏟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나를 쏟지 않는 그 상태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진짜를 발견하고 그것에 내가 붙들고 매진하고 내가 이것 아니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우리 역사가 아니고 한 그런 진리 그것을 붙들지 않고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건가 저건가 계속해서 그냥 방황하는 것이죠. 방황을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모든 장애물들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성경 공부 열심히 내고 할 때 뭐 국제전화까지 걸려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뭐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네가 왜 그래야 되냐 너 종교에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화를 딱 끊으니까 아 참 정말 김샌다 김새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나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걸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심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자유했어요. 또 제 스스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의 그 소심함 또 뭐 그런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수치심이 있고 그 안에 우리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벌벌 떠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조그만 아이한테도 내가 거절감 당할까 봐 벌벌 떠는 나의 내면의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극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못 잡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방황해야 하고 한다면 그럼 그 극복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기도하시면서 많이 고백하셨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진짜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미심쩍기 때문이고 아직도 이건가 저건가 뉴에이지가 말할 때 다 이렇게 진리의 길이 있대 뭐 구원의 길이 있대 그러면 그 구원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아 구원의 길이 있으려니 하고 다 있겠지. 얼마나 이것이 심한 방황입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확신할 수도 없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 정신이 주는 장애물들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갈수록 현대가 나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을 더 괴롭힙니다. 사탄의 전략이 아주 고수입니다. 이따가 또 사탄의 그 고수의 전략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자꾸 우리의 내면을 휘집어 놓으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장애물에 방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나의 내적인 상태 그것이 자유함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이 자유함을 얻으면 뭐 사람 두려워지거나 또는 뭐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지거나 뭐 망할 것 같거나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참 맛이죠. 나의 삶의 현안이라든지 교회의 현안이라든지 이 세상의 정치의 현안이라든지 만만한 건 있나요? 뉴스를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요새? 근데 또 그냥 근거도 없는 뉴스들 다 또 찾아서 보시느라고 또 바쁘시죠. 그 카톡에 오는 뉴스들 제발 좀 보시지 마세요. 그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얼마나 정신을 살랍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확실한 건 몇 겹만 보세요. 그러셔도 충분해요. 그냥 이 소식 저 소식 그냥 다 기웃기웃거리고 다 염려하고 그냥 그 염려하는 게 우리 그 염려한다고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진리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서 예배하라. 정말 우리의 지금 여기서의 너무나도 절실한 딱 한 가지 붙들어야 할 동아줄이 있다면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왔고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다라고 자꾸 혼동되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을 통해서 좀 새롭게 자기 자신을 리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간절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뭐 다 예배를 드리고요. 과학교도 있습니다. 과학교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데이터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교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용어인데요. 내가 여행을 가려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거기 가서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서칭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데이터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보에 많이 의존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 놓는 현실입니다. 데이터 교회 너무 사무치지 마세요. 또 UFO를 믿는 황당한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어렵습니다. 라엘리온인가 뭐 라엘리엘언인가 하는 그런 종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몇천 명 있다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 피켓 들고 와가지고 UFO에서 오는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참 예배란 무엇이죠? 복습을 하면 참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참된 진리를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두 가지죠. 그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와 짝퉁 예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가 당신은 짝퉁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항상 물어보는 거죠. 제 자신에게.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고 있는 예배인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열어주는 예배인가? 인도하는 예배인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씨름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확신이 가는 분들에게 가서 빨리 붙으세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분들하고는 그냥 지내세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 같다 그러면 빨리 친하게 지내세요. 싫으세요? 초신자일 때는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사뭇 진지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며? 또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또 무엇이며?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며?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눈에서는 총기가 발산합니다. 근데 예배 의미를 못 찾은 사람들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그러니까 감을 못 잡고 왔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걸 예배 모르고 왔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경외와 감동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안 나와도 뭐 그렇게 아쉬움이 없고, 내가 볼일 있으면 뭐 예배 빠져도 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의례 들어오고, 뭐 여행을 가신다라든지 특별히 뭐 누가 손님이 찾아오셔서 불가피하게 1년에 뭐 두세 번, 서너 번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의례 그냥 교회 예배에 대한 그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빠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참된 예배는 아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가슴이 차가워진 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이고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데도 그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으로 사탄의 속임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수록 영적으로 다운된 것을 자기가 잘 모르고요. 거기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대로 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하는 것을 자기가 자유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얼마나 이 세상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편의의 기준으로 예배를 그냥 자리매김 해놓는 거죠. 프라이어리티를 정해놓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가 자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자유를 누가 인정해 주는데요? 말하는 자기만 인정해 주는 거겠죠. 아무도 그거 자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사람이 자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정말 자유하군요. 그리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 좀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자기만 자유하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그렇게 자유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믿은 게 아까워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 상태와 같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겸손하고 마음 아프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만 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늘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목사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 목사로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을까? 난 왜 아직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만용을 부리고 이러지?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그게 유익하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정말 진지하고 육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절실한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진리에 투신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그 상태에서 드리지 못하면 이 예배 육중한 무게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배에 대한 감각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살아있게 되면은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설교를 망친다 하더라도 성가대가 정말 오늘은 정말 너무 형편없이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하는 예배란 없어요.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망쳐도 예배자가 어떻게 깨어있는가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쪽에서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또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하더라도 예배가,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 대한 자기 삶 속에서 경의와 감사를 누리고 살다가 와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바심이 나서 또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말 끝에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는 말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에서의 어떤 말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한심하게 보고 진짜 참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나면서부터 드려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예배보다는 부수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또 그것에 또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는 식어버리고요.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자아의 바닥입니다. 내 알량한 자아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자비하셔서 매주 이렇게 열어두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예배의 기회를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도 우리 시간 지키기, 또 본당 안에서 예배드리기, 또 자리 배려해드리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조화가 되고 또 어우러져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정말 잘 진지하고 정말 그 너무나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격려하는 가운데 예배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생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예배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힘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속에서 정말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놓고 찬양을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얻은 모든 축복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